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가지 계속 만들어 왔었죠. 뭐 혼자 있는 시간, 집순이, 취미, 데일리 루틴 등 여러 에피소드에서 저만의 뭐 주말 루틴도 공개를 했었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왜 이런 시간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왔었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자취를 시작하면서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통해서 바뀐 저의 취향들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어요. 음식, 뷰티, 패션, 취미, 집, 혹은 인테리어 등등 좀 여러 카테고리를 나눠서 최근에 바뀐 혹은 몇 년 전부터 두드러지게 변화를 거쳐온 저의 취향들을 공유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연애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취향은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에게 공유해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제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DM이나 리뷰 혹은 스포티파이 Q&A로 공유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음식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를 먼저 언급하고 싶어요. 왜냐면 전 커피를 좋아하니까. 일단 저와 커피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짝 언급을 해보자면, 제가 커피 향에 눈을 뜬 게 5살, 6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랑 이모랑 할머니가 티타임을 가지실 때 항상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계셨거든요. 그 믹스커피 향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향보다 좋았습니다. 저한테. 그때 저한테는. 그래서 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시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날 이땐 커피를 입도 못 대게 하죠. 어느 누구나. 그래서 괜히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엄마가 살짝 한눈 파실 때 제가 할머니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요. 그 아른아른한 눈빛. 한 모금만 달라는 그런 아른한 눈빛을 보내면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살짝 맛만 봐라 하고 입에 갖다 대주시면 정말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몇 초예요. 엄마가 잠깐 한눈 파셨다 돌아오는 그 짧은 그 몇 초 순간에 저는 살짝 정말 혀만 댔다가 빼는 그 정도에서 끝났었죠. 항상. 그 짧은 순간이 저한테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아, 커피가 이런 맛이구나. 이런 향이구나. 나는 성인이 되면 꼭 커피부터 마실 거다. 이런 다짐을 했었죠. 근데 또 제가 성인이 돼서부터 바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20살이 되면 커피보다는 술을 먼저 경험하게 되니까 커피를 좀 건너뛰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년에서 4년?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커피에 입문한 지. 본격적으로 이제 홈카페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던 시기가 코로나 때였어요. 아시다시피 홈카페가 정말 핫했었죠. 코로나 때. 다들 캡슐머신쯤은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저도 한번 사보자 해서 사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위켄즈 루틴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캡슐 커피에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저의 커피 취향은 한결같이 스트롱한, 진하고 좀 짙은, 고소하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맛을 선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캡슐 커피는 아무리 이렇게 농도를 짙게 뽑아도 혹은 추가를 해도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고 남타커라고 하죠. 남이 타준 커피. 사먹는 커피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서부터 이제 모카포트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가 예쁘고 그래서 그냥 시험삼아 하나 사봤는데 저한테는 훨씬 잘 맞더라고요. 일단은 뭐 전기 꽂고 쓰는 게 아니니까 고장날 일도 없고 머신처럼 꾸준히 세척해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맛이 달랐어요. 에스프레소 맛이 다르고 크레마도 잘 나오고 편리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년 넘게 모카포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화는 이거는 제가 이번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좀 꽂히게 된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에스프레소입니다. 여행 중에 이제 마트에 갔었는데 대형 슈퍼마켓인데 안에 바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제 카페같이 크루아상도 팔고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런데 장을 보고 거기서 에스프레소 하나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기존에 제가 마셨던 커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깊고 진하고 풍미롭고 그런 순간 있잖아요. 마시자마자 아, 이거지. 이런 느낌? 제대로 꽂힌 거죠. 그래서 마셔보니까 왜 마시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마셔온 커피는 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커피 루틴에 에스프레소를 추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출근하면 에스프레소로 시작을 합니다. 물 타지 않고 투샷 뽑아서 그걸로 딱 마시고 시작하면 좀 정신도 들고 맛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에스프레소 잔을 몇개 사놓을까 해요. 그 정도로 두드러지게 변한 특징 중 하나고 그 다음은 제가 이제는 뜨거운 커피를 찾더라고요. 이게 나이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얼죽아였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따뜻한 게 좋습니다. 낮에는 따뜻한 라떼, 아침에는 아메리카노 이렇게 따뜻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침부터 차가운 커피는 위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아침부터 그찬 카페인이 들어가면. 그래서 항상 아침에는 따뜻한 걸 시작을 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점심에도 핫을 찾게 되더라고요. 또 라떼도 요즘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그래서 확실히 입맛이 변했다. 이제는 나도 핫커피가 좋다. 그 다음은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할머니 음식에 입맛이 기드려져서 가리는 게 없었어요. 쓴 것도 잘 먹고,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냥 주는 대로 다잘 먹었던?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합니다. 편식 안 하고, 뭐 알러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완전 토종 입맛이었는데, 이게 자취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100% 토종 입맛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여행 가면 한식을 심하게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완전 한식파. 근데 저는 한식 없이 꽤잘 버티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은근히 저는 잘 맞았습니다. 그때 물론 햄버거, 피자도 먹었지만 제가 혼자 지낼 때는 장도 여러 번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식단 그런 걸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름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미국이어도. 그러면서 그때 좀제 입맛에 맞았던 것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이건 좀 간식처럼 먹은 건데, 하머스라고 하죠. 후머스. 그 병아리 콩. 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 하머스에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를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그게 그냥 어떤 맛인지 저는 궁금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사와서 이제 그걸 좀 간식처럼 먹기도 했었고,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먹을만 했어요. 그런 것도 먹고, 제가 또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은 좀 아보카도가 한국에서 싸졌는데,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비쌌어요. 아직도 싼 축에는 속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벼르고 있기도 했죠. 아, 미국 가면 꼭 아보카도를 쌓아놓고 먹겠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항상 아침 식단에 넣었어요. 아보카도에 이제, 계란 후라이 아니면 스크램블 에그. 참고로 저는 노른자까지 익힙니다. 저는 노른자 꼭 익혀야 되는 사람이라서 노른자는 항상 익혀 먹고요. 가끔 이제 스크램블로 해 먹을 때는 계란 두 개를 깐 다음에 뭐 소금, 후추 살짝씩 뿌려주고 오트유를 살짝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바로 해 먹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냥 우유 말고 좀 오트유를 섞으면 뭐랄까 좀더 포슬포슬해지고 크리미한 맛? 하여튼 좀 맛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 먹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저도 좀 따라 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잘 먹는 게 이제 또 치킨이죠. 치킨 샌드위치도 자주 먹고 그냥 치킨을 구워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이제 쌀밥이랑 먹기도 하고 연어도 잘 먹더라고요. 연어도 먹어보고 또 피넛버터 또 언급하지만 저는 땅콩버터를 사랑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둘씩 시도하고 먹다 보니까 한식이 딱히 생각이 안 났어요. 한두달 정도는 제가 한식 없이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세 달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두 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만한 입맛이다. 그걸 좀 느꼈고, 자취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양이에요. 밥 양. 밥 양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챙겨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 다른 식단, 영양소 있는 식단만을 먹기가 힘들죠. 이게 또 잘해 먹는 분들은 잘해 먹지만, 저같이 이렇게 요리나 그런 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부터 간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밥 양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라는 걸딱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다이어트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먹는 걸 조절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러 조금씩 양을 줄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밥 양이 많이 줄었다. 제가 완전 밥순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제 자신이.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작아진 위가 더 이상 안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어디 가서든 좀 많이 먹고 싶은 상황,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못 먹는 게 좀 아쉽고 조금만 먹어도 그 배불러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기도 하고 좀 고통스러워요, 저는. 배가 너무 부른 느낌, 빵빵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싫으니까 더더욱 이제 소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럼 조금 먹더라도 최대한 건강하게 먹어야겠다. 영양가 있게 먹어야겠다. 앞으로 나이는 계속 먹어갈 텐데 제 식단에 변화를 몇 가지 줬습니다. 내가 좋아하면서도 나한테 잘 맞고 어느 정도 좀 영양가 있는 그런 밸런스가 맞춰진 음식들. 일단 첫 번째는 샐러드인데 샐러드를 매일 먹는 건 불가능해요. 샐러드가 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 특히 뭐 밀가루 있는 음식이나 고기랑 먹을 때는 항상 샐러드를 넣어줍니다. 햄버거를 시킬 때도 저는 햄버거 단품만 사서 프라이 안 먹고 프라이 대신 이제 샐러드로. 그냥 죄책감을 위한 용인 것 같아요. 뭐 파스타나 고기 그런 거 먹을 때는 항상 사이드로 샐러드를 준비를 하고 샐러드에 저는 항상 아보카도를 넣습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드레싱은 오일로 해요. 최근에 집에 올리브 오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트러프 오일이 있더라고요. 올리브는 없으면서. 그래서 트러프 오일을 뿌려줬습니다. 이게 드레싱으로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먹을 순 없으니까 그냥 뿌려줘서 먹었고 또 최근에 꽂힌 게 올리브랑 치즈예요. 치즈는 원래 좋아했는데 이번 여행 갔다 와서 더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좀 먹어봤는데 저한테 맞았던 거는 이제 브리치즈 그리고 모짜렐라는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완전 가루로 된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거 말고 이제 찐 모짜렐라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뿌려 먹거나 생으로도 먹어봤고 올리브는 서양의 김치라고 하죠. 그 정도로 항상 이제 식사할 때 사이드로 있었는데 짭짤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좀 짠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짭짤하면서 뭔가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올리브는. 그 다음, 뇨끼. 뇨끼, 뇨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시 중 하나입니다, 뇨끼. 저는 좀 식감을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감이 좋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제가 뇨끼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쫀득쫀득함 때문에 그 식감이 너무 중독적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한, 씹는 맛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뇨끼를 좋아하고 이게 뇨끼가 또 감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름 죄책감 없이 먹기도 좋은 것 같고 크리미한, 좀 크리미한 소스를 베이스로 한 것도 좋고 또 페스토로 된 것도 먹어봤는데 저는 페스토 추천드려요. 페스토 뇨끼 괜찮더라고요. 대체로 이탈리아 음식들은 어느 정도 이게 짠맛이 다들 들어가 있어서 저는 되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뇨끼 한 1,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식단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 정도로 최근에 꽂힌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취미로 넘어가 볼게요. 독서입니다, 독서. 저는 독서 주기가 간헐적으로 찾아옵니다. 물론 맨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날 읽게.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습관은 기르지 못했고 독서가 끌리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꼭 책을 사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끌리는 때가 있어요.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 그때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사서 펼쳐서 읽어줘야 돼요. 그 시기가 이제 작년 12월쯤에 왔습니다, 저한테. 혹시 여러분들은 독서를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종이책을 선호하시나요? 전자책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둘 다 시도를 해봤거든요. 또 제가 전자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원한다면 제가 언제든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종이책을 읽을 때 좀 더 집중력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종이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책을 읽을 때만큼은 전자기기를 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맨날 전자기기에 제 눈이 꽂혀 있는데 적어도 독서할 때만큼은 전자파를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종이책을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필로 밑줄 그어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현실과 분리시켜준다는 거.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 말 그대로 오버 띵킹 할 때가 많잖아요. 공감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넘겨짚고 걱정하고 그냥 조그만 생각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더 책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독서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져요. 이게 안 읽다가 책을 펴면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돼요. 분명히 눈으로 내가 글자를 읽고 있는데 뭐랄까 눈으로 들어왔다가 내 뒤통수로 빠져나가는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남깁니다. 말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도 좀 계속 붙잡고 읽다 보면 어느샌가는 내용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독서를 하고 있다는 그런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다르면 서서히 내가 붙잡고 있던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확실히 읽을 때만큼은 뭐랄까 내가 속해 있던 현실과 분리되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뭐 여러모로 멘탈 건강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특정 장르를 정하고 보진 않는데 이 장르에서도 좀 변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어렸을 때는 막 소설 이런 걸 읽었어요. 그리고 좀 줏대가 없었죠. 베스트셀러가 장르였어요. 저한테는 뭘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내 관심사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베스트셀러야? 그거 읽어보자. 저것도 베스트셀러는 읽어보고 중구난방이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뭐랄까 내가 호기심이 드는 분야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좀 뇌과학 제가 과학 분야 책을 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나랑 과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관심이 없다 문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좀 뇌과학 쪽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잠이나 꿈 그런 거에 관한 이제 뇌과학 이야기 그런 것들 듣는 게 너무 흥미로워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하나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 플러스 인테리어 카테고리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집태기가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약간 병 같기도 해요. 때론. 이사 초기에는 가구 레이아웃을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바꿨어요. 자꾸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고 같은 배치라도 한두 달 하다 보면 질리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레이아웃이 집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할까? 그 넓어 보이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집태기가 올 때마다 약간 새로운 소품들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해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그런 집태기를 좀 떨쳐버리려고 했죠. 왜냐하면 집태기가 올 때마다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집태기를 언급한 김에 저의 그 인테리어 취향의 변화를 한번 언급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정말 그런 뭐랄까 충격적인 체리 몰딩, 꽃무늬 벽지, 어두운 색 바닥, 장판, 자주색 화장실, 타일 이렇게 좀 심플과 거리가 멀었죠. 저도 자취를 안 했으면 아마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 자체가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냥 내 입맛대로 꾸미고 그런 데서 좀 희열을 느껴서 관심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죠. 어쨌든 옛날에 그런 좀 촌스러운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근래까지는 화이트가 정석이었죠. 아주 벽지 무조건 흰색, 바닥도 최대한 밝게 왜냐면 나 바닥이야 라는 이런 색깔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너무 이렇게 분리되는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바닥도 좀 연하게 하고 벽지도 흰색으로 하고 또 몰딩도 없애잖아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몰딩도 안 보이게 하고 주방 상부장 하부장도 하얗게 하고 하얗게 하다 못해 이제 상부장도 없애는 시도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상부장을 하면 좀 답답해 보이니까 상부장 다 없애고 다 하부장에 놓거나 정말 많은 트랜지션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초기 인테리어 스타일, 취향을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레이로 통일했어요. 저는 가구를. 침대 프레임 그레이, 암막 커튼 그레이, 화장대 서랍장 그레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레이를 많이 택하기도 하고 무슨 가구도 이제 리뷰를 보면 그레이가 가장 많고 취향이라기보다는 사람들 내 선택을 좀 따라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질리더라고요. 왜냐면 그레이가 이제 색감이 확실하잖아요. 딱 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화이트로 가보고 싶다. 화이트로 하나씩 맞추다 보면 공간이 좀 넓어 보이지 않을까? 다 하얀색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하얀색을 찾다 보니까 나도 하얀색에 끌려서 그렇게 이제 화이트로 통일시켜 놓은 다음에 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지금은 좀 식은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 트렌드 중 하나가 미드센추리잖아요. 그 미드센추리 때문에 또 이 실버, 크롬 이쪽 계열 아이템들이 불티나게 팔렸죠. 그리고 오늘의 집 그런데 커뮤니티 가면 죄다 미드센추리. 모듈 서랍장, 투명 의자, 죄다 이제 유리거나 아크릴로 돼서 투명한 거. 거기에 실버 포인트. 선풍적이었죠. 이것도 이제 한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들 따라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 왜 이렇게 시크해 보이지? 그러니까 뭔가 그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흰색에 이제 그런 실버를 포인트로 주니까. 그러면서 또 모듈 수납장도 하나 사드리고 접이식 의자도 이제 미드센추리 의자 찾아서 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터도 사람들이 많이 데코로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미드센추리 포스터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죠. 저는 포스터만큼은 좀 신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디자인들이 많아서 뭐 리뷰 한 1200개씩 되는 그런 포스터는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포스터는 안 하던가 애초에 안 하던가 아니면 할 거면 한 개 많아봤자 두 개로 딱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흔하지 않는 포스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화이트, 미드센추리, 실버 이렇게 거치다가 제가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이 트렌드가 레트로로 다시 가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일단 요즘 빈티지 아이템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굉장히 또 제가 예전에는 흰색에 꽂혀있다 보니까 나무, 우드 그런 가구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이런 거 왜 사나 집 좁아 보이게. 근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우드 가구 특히 월넛 색상이 너무 끌리더라고요. 또 이런 월넛 찌나 그 우드 색상에 실버 포인트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합이.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인테리어 아이디어들은 핀터레스트에 다 보관해 놓습니다. 영감을 얻는 사진들은. 그래서 요즘 제 핀터레스트 보드 보면 월넛 가구 혹은 완전 빈티지스러운 주방 인테리어 거기에 이제 실버 키친렉 그런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바꾼다면 최대한 월넛 색상에 그런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구들을 드리고 싶고 몰딩에 대한 인식도 좀 바뀌었어요. 몰딩은 없어야 된다 혹은 몰딩도 하얀색이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이 몰딩도 지금 약간 베이지 색상인데 이것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바꾸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니까 체리 몰딩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몰딩도 몰딩 나릅니다. 잘만 가구들을 조합해서 배치하면 오히려 좀 더 집이 코지해 보이고 빈티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몰딩에 대한 생각이. 그 다음은 이제 침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가 트렌드다 보니까 침구도 호텔 같은 침구가 만연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레이에서 화이트로 넘어오면서 침구도 바꿨습니다. 올 화이트로. 그래 침구는 화이트가 정답이지 라고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특히 요즘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침구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린, 오렌지, 블루 등등. 그래서 그런 스트라이프 침구를 보다 보면 막 너무 예뻐서 설레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너무 내 취향의 것들을 봤을 때 막 어쩔 줄 모르겠는? 특히 침구는 기분 전환에 꽤나 큰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방에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침대잖아요. 그만큼 이제 침구 시트가 주는 역할이 크죠. 그 시각적인 효과가.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스트라이프로 다 바꾸고 나서 거기에 빨리 몸을 누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요즘 스트라이프 패턴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연애입니다. 연애는 가치관의 변화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연애하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많이 만나봐야 된다. 최대한 많이 만나봐라. 많이 경험해봐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른들도 그렇고.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의구심이 항상 들었어요. 물론 이 말의 뉘앙스가 그런 거죠. 여러 사람을 만나볼수록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 다음 연애도 또 그 다음 연애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이 만나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냐 인 것 같습니다. 내가 20대 몇 명이랑 썸을 타봤고 몇 명이랑 사귀어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을 만나도 누구를 만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5번을 연애했는데 4명이 다 좋았어요. 네 명이 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한 명이 진짜 테러블한 거예요. 최악, 악몽 같았다. 그러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다음 연애가 더 두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과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니까. 아, 난 다 극복했다, 치유받았다 라고 생각해도 그런 피해의식들이 무의식 속에서 피어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죠. 누구나 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죠. 누군들 나쁜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왜냐면 숨길 수도 있고 본 모습이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한 몇 년 사귀다 보면은 아, 이제 지금쯤이면 믿어도 되겠다, 이 사람. 진짜 모습이 다 나올 만큼 나왔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명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할 새로운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누군가를 100% 안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신중하는 것, 신중히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그래서 한 명이 유일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나한테는 많은 걸 깨닫게 해줬다. 전체적으로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행복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 연애 때는 내가 이 부분은 좀 더 고쳐야겠다. 이렇게 얻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연애고 또 좋은 연애로 남을 수 있는 거죠. 아, 내 친구는 다 커플이네. 나만 솔로네. 그럼 나도 빨리 구해야겠다. 이런 뭐랄까 조바심에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나 만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연애와 그 다음 연애 사이에 텀이 길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알아가고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하는 게 좋은 연애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많이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가치관. 연애에 대한 가치관 중 제가 비로소 최근에야 좀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허니문 페이스입니다. 허니문 페이스. 콩깍지라고 하죠. 우리 보통 연애 시작하고 3개월까지 콩깍지를 하잖아요. 저는 이 허니문 페이스에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일단 장기 연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연애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막 몇 년씩 그렇게 오래가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대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좀 친구들과 노는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제 포커스가 좀 그쪽이었어요. 완전히 연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돌입한다 하더라도 그 가장 좋았던 기간, 가장 이렇게 서로 설레고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였던 그 시기에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제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이 끝나면 연애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끝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어가지? 두려웠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연애 보면 굉장히 편하게 연애하고 친구같이 연애하고 때로는 진짜 후리하게 입고 나와서 뭐 동네 산책 가거나 그게 캐주얼하게 데이트하고 제가 해왔던 그런 데이트 모습과는 상반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편한 연애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살면서 이런 질문들이 항상 생겼죠. 근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게 오히려 그 허니문 페이스는 일루전이다. 환상인 거죠. 왜냐면 그 시기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잘 나와도 좀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저도 그랬고 상대방도 그랬어요. 데이트 코스도 좀 계획적으로 짜고 실패하지 않게끔 항상 나올 때마다 힘주고 나오고 모든 게 좀 설레고 그런 좀 갖춰진 모습에 혈안이 돼 있어서 본인들의 그런 내추럴한 모습이 거의 안 나왔어요.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힘든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걸 내비칠 생각조차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보이면 오히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내가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모습까지 비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히려 이런 내 약한 모습들, 내 좀 인간적인 모습들은 감추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게 오히려 나의 그런 모습을 더 오픈해야 된다. 그리고 오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 걸 통해 진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 이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있겠다, 없겠다. 나의 이런 모습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는 게 역할이잖아요. 언제까지 재밌는 얘기만 하고 내일 우리 어디 가지? 내일은 뭐 먹지? 우리 여기 호텔 갈까? 저기 호텔 갈까? 이옷 이뻐? 저옷 이뻐? 언제까지 이런 얘기만 하고 살 수 없듯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잘 안 되는 점들 이런 것도 털어놓았을 때 정말 그냥 들어주는 것 그 자체로도 그 역할로도 힘이 되고 또 그런 거를 정말 아무 서스럼 없이 받아주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콩깍지기가 이유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연애로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은 우리 모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해도 아무리 혼자 잘 지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독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심심할 때 혹은 집밥이 그리울 때 그냥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찾아가 가족이 필요해요. 그냥 존재 자체가 힘입니다. 가족은 딱히 뭘 특별히 하는 게 없어도 꼭 가족과 멋진 곳에 여행을 가서 노는 것만이 교류가 아니라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거 집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냥 그 자체가 교류고 왠지 모르게 다녀오면 좀 에너지가 나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또 친구도 필요해요. 갑자기 얘기할 거리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이럴 때 전화할 친구가 필요하고 또 내 인생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가족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나고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동반자, 배우자죠. 그냥 그런 거예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들어왔을 때 집에서 날 반겨준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힘들 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위로 아닐까. 또 우리는 나이를 먹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다 보면 신체적 능력도 줄어들고 내가 내 임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또 반대로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길게 보다 보면 인생을 혼자만은 살 수 없겠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살아보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언급한 인테리어 부분, 그 영감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핀터레스트 링크를 설명창에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인테리어나 패션 뭐 그런 쪽에 좀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핀터레스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취향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팔로우도 하시고 원하는 사진, 영감들이 있으면 각자 개인 보드에 추가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취향은 아무래도 또 바뀌겠죠, 계속. 이미 지금도 너무 많은 변화를 거쳐왔고 또 거주지가 바뀌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 계속 바뀔 테니까 또 새로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다른 에피소드로 또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변한 취향이나 또 올해 새롭게 좀 추가할 만한 본인만의 취미, 트렌드, 변화를 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리뷰에 달아주셔도 좋고 제 혼자 있는 게 좋아 팟캐스트 DM으로도 보내주셔도 좋고요. 오늘도 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